네, 잘 오셨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을 악인과 의인으로 분명히 구분 짓습니다. 성경은 악인에게는 심판 이후에 형벌이 있고 의인에게는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구분 짓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이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관계가 좋고 나에게 어떠한 불편함을 주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착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나와 관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이 꺼려지고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공격했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격이 괴팍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보고 규정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아픔을 준 사람,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내 마음의 한 공간을 두어서 거기에 악인으로 둘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국내로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천안 쪽이었는데요. 그때 전도여행 막 도착을 했을 때 한 교회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간을 오픈을 해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조금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면 그 소리가 다 들릴 정도의 교회였는데 한 성도님이 너무 힘들고 가슴이 아팠는지 맨 앞에서 원망과 저주와 심판에 대한 기도를 소리치면서 외치더라고요. 한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악인 저주해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극단적인 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어떤 사람, 내가 꺼리는 어떠한 사람을 마음 한 곳에 두고 그 사람이 악인으로 치부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다. 그 사람이 취직을 잘했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 사람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 이게 뭐죠? 왜 저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장 저 사람 끌어내려서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좀 위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뢴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그 기준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은 관심이 없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아뢰고 있는 자신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다 악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눈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기준 아래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악인이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악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악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누구냐면 레위인이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달했을 때 찬양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성가대 지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가대 지휘자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거나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삽에게 있어서 악인은 누구냐면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인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이 민족을 계속적으로 공격하려고 틈을 보고 있는 이방 민족이 그에게 있어선 악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없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기계적으로 또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던 본래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단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곧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인인 거예요. 구약은 철저히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느냐,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렇게 구분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코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 기억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결국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키신 모든 율법,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 완벽히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겨진 것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곧 칭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 의롭게 되어진 우리가 곧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단 하나의 이유, 단 하나의 공로, 단 하나의 의,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 하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악인과 의인의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 중간에 어떠한 지점은 없어요. 악인 혹은 의인입니다. 악인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고 의인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잘 살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돈을 잘 버는 것 같고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성도로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신실한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삽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절 말씀을 간과하면 안 돼요. 1절 말씀에 아삽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게 곧 아삽이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그 선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삽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 떠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 자를 그대로 두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은 형통해 보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3절 말씀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무엇이 들어왔어요? 질투심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없는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겼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때 있잖아요. 나도 좀 저렇게 좀 되고 싶다. 이런 질투심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 사회적 위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냐면 악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들 안에는 내면 가득히 무엇이 잠재되어 있냐면 바로 교만함입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악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으로 가득해요. 사치스러운 목걸이가 무엇이에요?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교만이라고요. 교만으로 옷을 입었어요. 얼마나 교만하면.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전혀 교만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곧 교만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심지어는요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냐, 신성모독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자신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이 과연 지식이 있냐, 차라리 내 지식을 믿겠다. 여러분 이러한 광고 문구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영국의 한 도로에 이런 광고 문구가 달려 있었어요.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왜냐하면 신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광고 문구입니까? 신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무엇입니까? 자신이 신으로 살아가라. 네가 신이 되어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 누가 했습니까? 뱀이 하와와 아담에게 했던 유혹과 동일합니다. 신은 없으니 네가 신이 되어라.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오, 저 사람 정말 괜찮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다고요?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을 살피고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엇이냐면, 아, 나 혼자도 살아갈 수 있어. 나 혼자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매우 무서운, 그리고 아주 위험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만한 자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언 16장 18절 말씀해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여러분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곧 악인이 되는 이유 역시도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교만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이며 교만은 지옥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요. 여러 뭐 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시작점을 본다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다른 죄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지옥, 곧 사단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한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 누가 주입시켰죠? 뱀입니다. 사단이 주입시킨 거예요. 교만은 곧 지옥에서 나온다. 이것은 사단이 그 교만함을 발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교만한 그들의 성공과 형통에 대해서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통, 그들의 성공을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성공과 형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형통함의 기준은 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요, 행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시지프 신화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시지프가 받은 벌은 무거운 바위를 계속 산 위로 올리는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주 노력을 해서 이렇게 산 꼭대기에 올려놔도 이 바위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거를 올리는 벌을 영원히 받는 자가 바로 시지프입니다. 그래서 알베르 카미는 그의 책 시지프 신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 꼭대기를 향한 투쟁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하여야 한다. 계속 그렇게 바위를 산 아래에서 산 꼭대기로 올려가는 그 노력을 하는 그 투쟁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우리는 상상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시대와 너무 같지 않습니까? 돈을 아무리 벌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아요. 결국 그 돈이라는 그 바위는 다시 땅 아래로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다시 그거 올리려고 노력하잖아요.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다시 올리잖아요. 근데 또 떨어져요. 결국에 정상에 올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70, 80 넘으면 많게는 100살 이후에 죽잖아요. 그 돈을 쥐고 죽나요? 다 산 아래로 떨어뜨리고 죽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결코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 복을 받고 못 받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소유하기 전에 하나님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돈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라요, 어떤 물질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복으로 믿어지십니까? 복으로 느껴지세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돈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잖아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돈일 수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곳은 가정이에요. 저희는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저는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막내 아들은 다운증후군이고요. 그리고 뇌전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저희 가정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줘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 아들을 키워야 할지 고민하고 참 많이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아이의 웃음을 보면 아주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이름이 노엘이에요. 그런데 이 노엘이의 얼굴에 제 얼굴을 양쪽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이렇게 뽀뽀를 하면 아이가 쌩긋 웃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하루의 모든 피곤함과 하루의 모든 그런 그 치열했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고요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사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저희 전 진원들의 기도, 그리고 교육자 가정에서의 기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큰 사모님의 큰 정말 그 기도 덕분에 저희가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와 참 가까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시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 아이를 보면 이젠 기대가 돼요. 이 아이가 아직도 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지만 이 아이가 걸을 것을, 말할 것을, 그리고 이 아이가 뛸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너와 가까이 있다, 진정한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돈은 이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복은 이 만모내영에서 깃들여져 있는 돈이라면 거기서 받는 위로와 어떠한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네요.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의 기준에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비즐리와 가치들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거다, 돈이 많으면 형통한 거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래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비진리와 거짓말에 그리스도인들은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이 곧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들 역시도 아직 악인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원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를 심판하지 않고 먼저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악인을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가 있는 이유는 그들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심판 전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심판을 잠시 미뤄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사실은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이 죄로 인해서 감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무지, 무관심, 그리고 무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죄인은 이 세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무시, 무지, 무관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지 않고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모든 과정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실은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선교사 삼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받을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고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되고 있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역시도 심판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나 닭이 판매될 때는요 살을 찌운다고 해요. 왜요? 죽기 전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살이 찐다고 해가지고 그 닭에게 지금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곧 죽음이 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 찌워지고 있는데 그냥 마냥 좋아요. 나 오늘 사료 많이 주네. 우리 주인은 사료 많이 주네. 좋다 좋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요? 악인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있는지 확인해 봐라. 여러분, 우리가 막 살찌고 와, 뭔가 잘 먹고 좋은데? 그때일수록 마지막이 가까이 온 거 아닌가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개구리 어떻게 물에 빠져 죽일 수 있습니까? 개구리는 물에 빠져 죽지 않죠.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탁 던진다 하더라도 튕겨 나오잖아요. 그 개구리를 물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어떻게 느껴요? 와, 너무 따뜻한데? 와, 여기가 천국이다. 너무 좋다. 여기서 평생 살 수 있겠다.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심판도 이와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됐는데 우와 너무 평안한데 이렇게 그냥 마냥 살아도 되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악인에게는 매우 강하게 들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달라야 돼요. 이미 복받은 자인 것을 깨달아 기뻐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이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적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인 것을 깨달아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영광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세상이 말하는 비진리, 거짓말, 돈에 대한 소유욕,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비진리와 가치에 내가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죽음의 길인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이미 하나님 복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기쁨과 은혜와 감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이미 소유한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방식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또한 지금도 세상에 악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그 많은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다가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3일의 모든 성도들과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